우리 말씀 느헤미야 9장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2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여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된 것을 보았는데요.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이 동사를 받는 주어가 죄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이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그 이대형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고난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도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9절에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눈, 귀가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켜보고 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께도 명예가 있냐마는, 그죠? 어디서 이 명예를 얻었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민족의 고백이죠. 우리도 뭐 남북한이 지금 이제 평화의 무드로 돌입해 있습니다. 누구의 명예로 돌릴 것이냐? 뭐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냐? 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냐? 독재자지만 이 새로운 이 한반도의 평화를 그 발판을 마련했던 이 김정은의 명예냐? 그 사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어를 주인공들한테 갖다 맞추기 바쁩니다. 아, 뭔가 협상을 했대, 평화 협정을 맺었대 하면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모세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주인공은 다 모세, 아브라함이지만 주어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만화 영화나 이뭐 영화 같은 데서는 모세가 카리스마 있게 이 지팡이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그 모세가 뭐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주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걸 하면은 끌핏하면은 내가 했다 하기 쉽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누가 가져다 주시나? 그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한분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자들을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시내산에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 선한 윤례와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 원래 정직하고 진실되고 선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법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 있거든요. 언제냐면 어겼을 때입니다. 어겼을 때, 그죠? 도둑질 하다가 잡히면 억울합니다. 잡히가 안 억울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범죄자들, 모든 범죄자들은 다 억울한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남보다 어렵게 태어났고, 살았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법이 가혹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도둑질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뭐 자기들끼리 공감할 거예요. 아, 그래, 맞다, 맞다. 나도 어렸을 때밥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도둑질하기 시작했다. 근데 도둑 당한 입장에서는요, 그 법이 너무 정직하게 느껴집니다. 아, 진실하고 선하고요. 내 집안에 대대로 물려져 오는 보물을 잊어버렸는데 법이 되찾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법이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고 그 법이 정직하고 공평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컨닝을 한 아이가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한 아이보다 성적이 좋게 잘 받았습니다. 아, 그랬는데 이 컨닝을 누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탈락하게 된 겁니다. 그 학생 때문에 탈락하게 된 학생은 그 입장에서 그 법이 얼마나 정직하고 선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반칙한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 온 세상은 이 하나님이 가혹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지. 온 세상이 도둑놈이기 때문입니다. 도둑놈한테는 법이 가혹하거든요. 제 아무리 훌륭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법일지라도 가혹합니다. 자기가 어기면은 가혹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위장전입 잘안 됩니다. 그런데 뭐 한국은 좀 영국보다 허술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이 위장전입에 많이 걸립니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보면 법 적용이 가혹하다 이렇게 합니다. 어기면 이 소리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안 어기고 사는 사람은 이게 뭐 가혹한 법인가 잘 몰라요. 왜냐면 뭐별 상관없이 자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긴 사람은 꼭 아, 이 법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 때에 이 법의 본질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주신 법의 본질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구나, 진리구나, 선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입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도가 정직하고 선한 것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이 바르게 서고 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밥과 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주시고 밥과 물을 주시고 땅, 곧 재산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사실 이것 말고 뭐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밥과 물, 세상의 법과 질서, 재산. 또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뭐, 없어요, 그죠? 이 정도면 다, 한마디로 뭡니까? 다 줬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다 줬다. 배고플 때밥 주고, 물, 목마를 때 바위 쳐가지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재산도 주시고. 문제는 뭡니까? 16절이지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이 마귀가 쓴 편지예요. 이 마귀가 쓴 편지인데 마귀가 뭐라고 쓰냐면은 사람들은 전쟁을 흔히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게 해라는 겁니다. 마귀들한테 세상의 이 마귀들한테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굳게 믿게 하라. 전쟁은 재앙이라고. 마귀가 왜 그럴까? 여기에는 이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짜 재앙 뭐였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논리적인 고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저희 엊그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 교단에 노회가 있었는데, 뭐 작은 그 규정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사소하지만 뭐또 중요하겠죠. 결국은 그 감로 을박하다가 이 다음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소한 규정이에요. 아니면 뭐또 이거 사소한 규정뿐만 아니라 큰 국가의 법과 같은 것도 있겠지요. 이것 하나 만드는데도 난장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을 주시고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선하고 정직하게. 게다가 먹을 것, 마실 것, 재산까지 주셨어요. 이를 뭐라 하냐면은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 논리적으로 뭐가 나와야 마땅합니까? 내가 배부르고, 목마르고, 재산도 있어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와 찬송이죠, 감사, 찬송. 그 16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백성이 그러나라고 그들과 그죠? 그들과 우리 조상이 이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재앙입니까? C.S. 루이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 때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참된 진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묻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앙은 어디입니까? 16절이 재앙입니다. 교만과 불순종. 내한테 다 주셨는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세상 가장 비천해 보이는 사람의 마음에도 교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자존감은 형편없을 것 같고 맨날 굽신거릴 것 같고 뭐 예의하고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도요. 그 속을 보면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지요. 이거는 뭐 교만과 연계된 마음입니다. 17절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입니다. 이뭐 기억력이 떨어진 것도 죄입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그 백성들을 말살하시겠다 하셨을 때 나를 알려고 하지 않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그 무지를 언급합니다.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몸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영혼의 부지런함도 요구하십니다. 우리 지성의 부지런함도 요구합니다. 사람들 흔히 몸 부지런한 것만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컷 몸 굴리고 소파 위에 널브러집니다. 영혼이 좀먹는 순간입니다. 교육도 전인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인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운동선수한테도 책을 읽힙니다. 수학을 가르칩니다. 스케이트 선수한테도 역사 공부시킵니다. 게다가 입시를 앞둔 아이에게도 운동시키고 미술시키고 음악도 시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정작 어린들이 전인교육이 잘안 됩니다. 영혼이 망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지성이 마비될 때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몸만 부지런합니다. 뇌는 꺼져 있어요. 그러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뇌를 괴롭혀야 합니다. 저희야 뭐 말씀 준비하는 것이 제 일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몸 놀리고 이 밤에 나와서 뭐 어떨 때는 막 알아듣지 못하는 본문에 걸리고 읽다 보면 이게 사람 이름인지 동네 이름인지만 모를 말씀도 나오잖아요. 한숨 푹 푹 쉬고.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야 하나님을 간신히 그나마 기억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봐야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왕년에 느헤미야 안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보셨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봤지만 말씀을 준비한다 보면 또 다릅니다. 내가 아, 다 까먹고 있었구나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건 이렇게 애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17절 중반에 보면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일도 지금 기억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반전이 나오죠. 그러나 하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행위대로 심판했으면 살아남을 자 없지만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화내기는 천천히 화내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느 정도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거든요. 송아지 우상 그죠? 아론과 일파들이 그 만들어내지요. 그 18절 끝을 보니까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뭐라 하냐니까 크신 긍휼로 그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고 막 다른 데서 막 아이 막뭐 배다른 아이 놓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도 아내가 인내심이 있었고 이혼하지 않고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큰 희생과 큰뭐 사랑이라고 할지 희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그참 우리를 품어주시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만나가 입에 끊이지 않게 먹여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목마르지 않게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21절에 보니까 무슨 말도 나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우리 보통 이제 광야에서 기적 한번 만나고 매출하기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 사실 40년의 생활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옷이, 그뭐 광야 사막에서 어디 뭐 옷을 해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나온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보통 사실 10년 넘게, 20년 넘게 옷 입는 것, 옷들 제법 있습니다. 그죠? 특히 외투 같은 것들은 10년, 20년 거뜬히 입습니다. 그렇죠? 제 어르신들 보니까 그 40년 된 옷도 갖고 있는 분들 봤어요. 그 자기 그 결혼할 때 맞춘 정장이라고. 보니까 멀쩡해요. 스타일만 좀 오래됐다 뿐이지. 정말 멀쩡해요. 깨끗하고. 옷이 관리만 잘하면 요즘 옷 같은 경우는 40년, 이렇게 50년 갑니다. 그런데 이 팬티 같은 속옷이 40년 갈수 있습니까? 40년, 속옷 40년 된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거라고 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기적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는 마지막 땅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재산까지 주시지요. 간간이 사는 재산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25절 끝부분 보니까요. 배불리 먹어 살이 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간신히 너희들 그래 딱 먹을 만큼 한끼 먹을 만큼 먹고 나서 막딱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이는 분이 아니라 먹고 남기고 살이 붙는 재산까지 허락하셨답니다. 이걸 성경은 이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복. 우리는 그러므로 돈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도 이를 큰 복이라 칭합니다. 뭐를요? 배불리 먹고 살이 막 찌고 이런 것들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복도 아니에요. 큰 복이에요.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고 여유 있게 사는 것.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굳이 낡아서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루해서 새옷 사입을 수 있는 것. 사치가 아니라 큰 복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돈 자체가 아니라 이 씀씀이 자체가 아니라 큰 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까랑 반복되지요.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인 논리상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 아, 하나님. 이렇게 큰복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비논리예요. 똑같습니다. 아까 봤던 거랑 그죠? 마지막 26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공식, 수학 공식 같습니다. 보면 그죠? 애굽에서 재산까지 주고 먹여주고 목마름도 해결해 주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시 뭐요? 큰 복, 배불리 먹고 살까지 찌를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큰 복을 부어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였다. 율법을 등졌다. 큰복 받으면 나오는 행동 패턴이 이 역사상 이랬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출세하면 순종하고 충성하고 뭐 감사하고 찬송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조상들이.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모습 많이 볼수 있잖아요.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올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결말에 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복받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몸이 약하고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 걱정 없습니다. 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보면은 뭘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큰 걱정은 없어요. 그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뭐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이 되고 이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는 그 성도님들 있다면은 잘 나갈 때 염려되고요. 그 걱정이 됩니다. 잘 나갈 때 주변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세금도 꼬박꼬박 내던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어떻게 세법을 좀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권면을 듣기 즐기던 사람이 이제 바른 말 하는 사람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도요, 못 참는 지경이 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못 참는 지경에 이르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이들의 기도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적적 겪은 일이 아니에요, 아주. 본인들은 지금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막삽 들고 지금 불침번쩍 하면서 간신히 이제 성벽을 재건했던 한참 후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후세대의 입에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기들 역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감사하고 역사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그 우리가 뉘우쳐야 하는 일입니다. 척박한 한국 땅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토록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속신앙 가지고 아마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보다 약간 후세대거든요. 저는 그큰 부흥을 겪었던 시절보다는 약간 후세대죠. 아마 여기 조언하는 정도 되면 그 부흥에 아마 한가운데를 사셨던 분이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후손들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와 민족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의 잘못을 회개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을 또 감사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살아있는 교회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역사 속을 살아갑니다. 나 혼자 동떨어진 시간 속을 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민족 속에서, 우리 나라 속에서, 또 영국 땅에서 우리 인류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나오는 고백들이 이러한 모든 주님 주신 관계들과 주님 주신 역사와 이 사회를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